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13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민수기 14장과 시편 95편에 나오는 출애굽기 세대의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라고 촉구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축복을 아름답게 상징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천국에서 있을 완전한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있을 안식은 어떤 것인가요? 노동이나 노력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더 이상 자기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주의적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오는 걱정이나 정신적 시달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는 물론이고 이 모든 죄책감과 시달림에서 완전히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안식은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과 육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의지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개요는 안식의 가능성, 안식의 원리, 안식의 본질, 그리고 안식의 긴급성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개요, 안식의 가능성을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본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주님께 헌신하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압박이나 위협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경외심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란 절제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동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품에 의지한 그런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식으로는 구원을 확신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는 불신자들과 또 복음을 배척하는 불신자들에게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촉구하십니다. 그의 안식이란 3장 11절에 나의 안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평안,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늘에 있는 나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하는 이스라엘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동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병자들만이 예수님께 죄라는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요는 안식의 원리인데요. 2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안식의 원리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믿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원리에서 첫 번째 볼 것은 개인적인 믿음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에서 복음이 전하여졌고 안식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 듣는 자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들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듣는 것만으로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드나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암송한다 해도 온 마음을 다해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구절의 요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중에도 10년, 20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진정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가 로마서 2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해도 율법 중에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그 할례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맥아더 목사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시합 전에 십자가를 그렸어요. 또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선수는 싸우지 않아도 이기나요? 아니죠. 상대방보다 더 큰 힘으로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또 다른 예는 빨간불에서 지나가서 경찰에 걸렸어요. 경찰이 티켓을 주려고 할 때 경찰님 미안하지만 저에게 티켓을 주실 수 없어요. 저는 교통법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있고 그 책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티켓을 주실 수 없어요.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와 같이 교회에 간다고 해서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물며 성경을 줄줄이 암송한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직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왕이십니다 하였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끝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요.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 받은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저자는 믿음에 대한 논증을 계속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며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살고 있고 그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신 것과 같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저자는 3절에서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해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성취하신 일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죠. 모든 일과 수고에서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안식을 상징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율법의 안식은 모든 율법과 함께 폐하여지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안식으로 돌아가 보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교제를 가지는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가는데요. 안식에는 믿음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안식은 저주로 변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인간을 유혹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안식을 다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이쪽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에 기초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자신과 결부를 시키고 믿어야 하며 믿음의 도리를 하는 열매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요 안식의 원리에서 첫째 원리는 인간 쪽에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6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구원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론 또는 선택론이라고 하는 성경적 교리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책임이 요한복음 6장 35절서부터 3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책임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사람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안식은 아직 남아있고 계획하신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 모두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죠. 지금까지 안식의 원리에서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 하고 마치 은혜의 시대는 기회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날을 제한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사람과 함께 싸우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를 멸망시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7절에서 즉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마음속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도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이 떠내려 가지 않게 굳게 뿌리를 내고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 밤에 끝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안식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죠. 예,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째 개요, 안식의 원리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데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개요는 휴식의 본질인데요.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쉬게 했더라면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가나안의 안식은 최종적 하늘나라의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가나안에서 육체적 안식을 어느 정도 경험했지만 가나안의 안식은 적의 공격과 전쟁과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모세나 여호와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모든 이단 종교는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상의 행복과 건강, 부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편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의 안식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중단되는 완전한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죄로부터 안식하고 죄의 결과로 오는 괴로움과 아픔에서 안식하고 모든 노동으로부터 안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안식의 가능성, 안식의 원리, 안식의 본질을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식의 긴급성을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긴급성을 볼 수 있는 것은 힘쓸지니인데요. 무엇을 힘쓰라고 하십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힘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서두르거나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후퇴할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을 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떠내려가지 않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불신자들에게는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을 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여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양날의 날카로운 칼같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자가 아닌데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을 세밀하게 꿰뚫어 파헤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몰라서 꿰뚫고 보셔야 하나요? 아니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을 양날의 칼로 파헤쳐서 속였다는 것을 그 당사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도구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화평의 원천이지만 여기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공포와 두려움의 근원이기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있는 강력한 말씀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불신자가 언젠가 하나님께 결산을 드릴 때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벌거벗은 알몸이라는 단어는 모든 변장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그 사실이 드러난다는 뜻이죠. 당신이 쓴 가면이 벗겨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죄인 그대로 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종교 활동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설사 당신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옛 삶에서 돌이켰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말씀은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움직일 수 없도록 목을 잡는다는 뜻으로 원래 재물을 죽이기 위해 목을 잡는데 사용된 단어이고 둘째 사용은 죄수가 형벌을 받을 때 칼이 턱 밑에 있어서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사용은 죽음을 대면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과 당신의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느 나이에 있던지 곧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프랍 50 투표하는 데에 봉사했는데요. 4명이나 그날 투표를 두 번 하려고 왔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제 스테이션에 왔었는데요. 제가 그 여자의 얼굴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 두 번 투표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영원히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까? 말했더니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당신의 얼굴을 맞대어 대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과 맞대어 대면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셔서 아버지께 나의 의의를 이 사람에게 입혀주었다고 변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믿는 자가 아니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꿰뚫어 상세히 파헤쳐서 당신의 의도와 마음과 생각이 가짜였던 것을 드러내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이 당신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구원에 들어왔지만 예수님께 믿음의 도리를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 주님께 헌신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